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넓혀봅니다. 먼저 간추린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에 도전합니다. 외신과 MBN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반 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반 총장의 재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 대장균 파동의 감염 경로 파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산 오이가 대장균의 원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독일 북부에서 재배된 새싹 바라종자 채소가 오염원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장 쪽에서는 가축 분뇨를 쓰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당분간 채소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대장균 파동의 감염자와 사망자는 지난 주말 사이 또 늘어서 감염자가 총 2,000명,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시사뉴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이데일리지, 문화일보 그리고 농민신문 등의 귀농, 귀촌을 꿈꾼다면 순천으로 오세요라는 기사가 실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세계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인들이 매년 5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712만 명에 이르는 1950년, 60년대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와 맞물려 앞으로 귀농 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주제로 분석해 봅니다. 이렇게 귀농과 귀촌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자 한국의 각 도와 군들은 귀농인들을 위한 영농 교육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시골과 농촌의 현저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런 귀농의 움직임이 일자 이에 활력을 더 불어넣기 위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가 주택이나 농지, 축사, 농기계 등을 쉽게 알아보고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귀농 인터넷 복독방을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귀농자 중에는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30, 40대 고학력자나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출신 귀농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들은 조직적 귀농 준비와 시골 생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아예 도시 출신 엘리트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 케이스도 많아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 장수 마을의 하늘소 마을과 경북 봉화의 비나리 마을, 전북 진안의 세움터 마을 등은 고학력 귀농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귀농 공동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포화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었는데 이 귀농의 새로운 움직임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설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70년대에 우리 사회에 그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골에 사는 분들이 서울에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상경하여 직장을 잡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저희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 귀농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복잡하고 이기적인 삶, 이 도시의 복잡한 삶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 가서 자신의 생활과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생길 것이죠. 그분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의 삶을 떠나서 피곤한 삶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가는 것, 그것이 귀농인데 그 중에서는 그 귀농을 하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꽤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귀농을 생각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 이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1980년도에 미국 공립학교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1940년대에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직면했던 문제와 1990년 이후 2000년대에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직면했던 그 문제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도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1940년대 미국의 대도시 공립학교에서는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실에서 잡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시간에 껌을 씹는 것이었고 또 복도에서 떠드는 것입니다. 복도에서 뛰는 문제, 그리고 줄을 안 쓰고 새치기 하는 문제, 그리고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는 문제들이 공립학교 교사들이 느낀 가장 큰 문제들이었다고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꼈을까요?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마약 복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주 문제고, 세 번째는 학생들의 임신 문제고, 네 번째는 자살 문제, 다섯 번째는 강간 문제, 여섯 번째는 강도 문제, 일곱 번째는 학교 내 폭력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한국의 학교들도, 한국의 사회도, 한국의 도시 생활도 미국의 이런 모습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이 도시의 삶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귀농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에 살면서 가족들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악은 롯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아내의 그 영적인 도덕적인 그것을 망가뜨리고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의 심판이 임할 때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은 결국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 귀농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 생활의 무서움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이상한 악과 죄악 속에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가 참 우리를 귀농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환경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세에 있는 경제의 파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 표에 대한 준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귀농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귀농의 소식은 보통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무적이고 좋은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설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병국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한국에서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강병국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 해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 육성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가 혼란하고 도덕의 참 급속한 타락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귀농하는 사람들,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그 추세가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 30대, 40대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현대에 들어와서 농업 국가들이 도시 산업 국가들로 변모했죠.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물론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0%였고 또한 그 인구 비례로 말입니다.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90%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10%고 또 도시에 몰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9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 각 나라들이 도시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도시 국가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도시들이 말이죠. 천만 명, 뭐 1200만 명, 1300만 명, 1500만 명이 사는 그런 대형 도시들로 발전해 나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말 이 성냥갑 같은 그런 다닥다닥 붙은 그런 아파트와 그런 좁은 공간에 공간에서 밀집되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그 시골에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또 열심히 또 힘들여서 참 노작을 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죠. 또 어떻습니까? 또 생활이 편리합니다. 바로 앞에 마트가 있고 또 조금만 더 나가면 또 어떤 필요한 것을 사는 그런 상점들이 있고 또 놀러 다닐 수 있는 곳들과 또 백화점들이 아주 가까운 데 즐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로 공해가 생기고 더 큰 도덕의 타락이 생기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정말 빠르게 교통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교통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옆에 옆집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가족 가운데도 바빠서 서로 소통이 끊어지고 그렇죠? 또 살기는 편해졌지만은 불행이 더 심해진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점점 더 없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은 공해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 쾌락의 유흥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연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공로와 능력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창조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의 어떤 공로주의에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두실 때에 도시를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시골에 인간을 제일 처음에 두신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인간의 공로를 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업적과 성취를 봅니다. 또한 경쟁을 보여줍니다. 욕심과 자랑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시와 또한 농촌의 환경의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고 두신 그러한 환경 속으로 우리 자신을 두려고 계획하고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 귀농, 농촌 생활과 시골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족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귀농을 시작하는 고학력자들은 귀농 준비 단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지방자치체제의 지원을 받아서 시골 생활에 더 쉽게 적응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최근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기 영역 내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적극적인 귀농 지원 정책을 펴면서 생긴 새로운 추세이죠. 근데 초보 농부로 변신한 귀농의 대표 주자들을 보면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다채롭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는 14년 차 호텔 리어도 있고요. 지금은 봉화마을의 터줏대감이 된 서울대 출신 홍보맨을 비롯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대기업 마케터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용감한 귀농의 현대적 대표 주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은 특별히 전체 귀농인 중에서 50%에서 60%가 40, 50대 젊은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또 경남 지역은 귀농인의 급증세를 보여서 올해 귀농 인구만 1,000가구가 넘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급자족형 귀농마을 건립 정보를 준다는 강원도의 홍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농촌으로 부르는 정책 문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귀농 프로젝트, 농비 어천가, 생태 마을, 둘의 공동체 마을, 전원 마을 등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움직임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요즘, 퇴색되어가는 가족과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또 점점 사라져가는 인성교육과 신앙과 참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귀농을 결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도시의 도덕성이나 오염 문제도 심각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가 주는 부도덕한 감화와 죄악적인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히 분주한 도시 생활에서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조용한 시골 생활은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해설위원들의 농촌 생활과 시골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육성으로 해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의 육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을 볼 때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는 자들은 속히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에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덧붙여서 기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1절인데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고 다시는 그 도시로 그 성내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대가 포위한 다음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군대가 와서 그렇게 그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칼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드나드는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시골에서 가지고 오죠. 유통과정 트럭들이 다니는 길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음식들이 배달이 아니요 그 농산품들이 배달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포위한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절로 굶어 죽었습니다. 저절로 안에서 와해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의 사건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영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참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참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또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의 식구들이 빠져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산지로 시골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말이죠. 어디에 살 것인가를 서로 결정할 때 롯은 아주 살기 좋은 곳, 기름진 땅,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서 돈도 벌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엔 도망가서 가족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었죠. 아브라함은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산지에 조용한 곳에,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좀 구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죄의 쾌락의 온상이 아닌 그들이 한적한 곳에 살 수 있는 장소에 그들의 집의 본거지를 택하였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그런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중국어로 죄,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사자는요, 이런 그 네모에 줄이 두 개 그어 있죠. 그것은 밭을 간다는 뜻입니다. 밑에는 안이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로 죄자는 밭을 갈지 않는다. 이 도시에서, 아니, 시골에서 떠나서 도시로 간다. 그것이 죄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중국어로 죄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중국어는 말이죠. 성경의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중국어를 만들 수 없다고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 배 선자를 보십시오. 배 위에 사람이 몇 명? 여덟 식구가 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많은 것들이 말이죠. 이제 사실은 그 창세기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정말 중국어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흙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육과 참된 품성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적한 그런 시골의 환경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할 때에 귀노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러할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명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성으로 여러분 해설 잘 들으셨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귀농을 결심해 보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다시 해설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귀농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모세의 노래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렇게 입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모세의 경험의 노래를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세의 노래,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였더라. 모세가 살던 그 당시의 애굽은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물과 교육이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왕의 후계자로서 모든 교육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섭리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재교육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보낸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나요? 그 먼지 나는 그곳에서 말 안 듣는 양들을 뒤치닥거리면서 보낸 그 40년의 기간이 무의미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년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온유한 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골 생활,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순결한 곳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뒤섞여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시골 생활은 그것들을 분리해내고 걸러내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분리되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시골에서 배워야 될 모세의 경험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종으로 쓰는 그 종들을 광야로 내몬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죠. 모세가 그 경우였고 침례하는 광야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양육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안의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서 또 재교육을 받는 기간을 가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가족이 시골에서 광야에 나가 정말 모세의 노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한적한 갈바리의 언덕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언덕이었습니다. 아주 정직한 노동이었고 땀에 밴 옷이었고 자아 희생, 인내, 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였습니다. 또 어머님의 곁에서 듣는 성경 이야기들, 또 푸른 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이런 것이 어린 예수가 성장하면서 가졌던 가정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귀농하여 시골에 갈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자라셨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해 주셨던 그 환경이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큰 손실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우리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유익을 그곳에서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영성 회복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귀농과 그리스도인의 시골 생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보면 어떨까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과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도시의 복잡함과 혼잡함과 이기심과 또 유흥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펼쳐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실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우리의 유혹과 도시에서의 우리의 신앙적인 전쟁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의 전쟁이지만 시골에서 귀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투쟁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골 생활을 귀농을 손해로 보지 마시고 거대한 유익을 바라보면서 귀농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데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지금 해설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더 성찰하고 신앙을 살핀다면 우리 가족과 개인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이주를 해보니까 농촌 생활이 생각하 만큼 쉽지 않다는 경험담도 많이 눈에 띕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골 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신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그리면서 시골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어떤 주제를 나누어 봤습니까? 귀농. 네,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루어야 될 귀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농을 꿈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귀농을 더욱더 꿈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시골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을 기르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